오늘은 자존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너 자신을 알라. 둘째 시간은 복음을 알라. 그리고 오늘은 복음 안에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복음 안에서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 당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의 핵심은 이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면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누리며 살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은 복음 안에서 나를 알고 복음이 제시하는 길을 살아갈 때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팀 클린턴과 론 홉킨스라는 이두 명의 의사가 함께 쓴이 비블리컬 카운셀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울증과 또 자존감의 문제를 겪은 사람들의 그런 케이스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 여성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남편은 그녀에게 언제나 나 없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늘 귀가 따갑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고 결혼 생활에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는 이 평생을 자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40대 남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는 40이 넘었지만 아버지의 기대에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주 자신의 모습에 슬픔을 느끼고 누군가의 격려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래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쌓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 소개된 한 이야기는 한 10대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녀는 늘 자기가 못생겼고 자기는 정말 바보 같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녀를 너무나도 크게 누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우정을 쌓지 못합니다. 또한 여성은 소녀 때부터 여러 남자친구를 두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지만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자기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의 여러 남자친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만족보다는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소개됩니다. 이두 의사는 이런 케이스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그 사람들의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사람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단순히 자존감 하나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 겁니다. 뭐,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나, 또 인생에서 자기가 겪은 비참한 경험, 그로 인한 트라우마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특별히 자존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루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견해다라고 이 자존감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인정을 해줘도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쓸모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자랑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남보다 더 나은 것은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괜찮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쓸모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남을 의식하며 산다고 이야기하죠. 위에 나온 케이스들처럼 남편에게, 또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쓸모 있나? 남들 보기에 나는 창피하지 않은가? 남들은 나에게 몇 점을 줄수 있을까를 늘 의식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에게 주는 그 점수조차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최종 판단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책에서는 자존감이란 남들의 평판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평판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내 상황에 몇 점을 줄 것인가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우울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든지 난꼭 필요한 존재라고 과장된 생각을 갖지 말고 네 자신을 평가할 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평가하라라는 그러한 성경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진지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말씀 후반절에 나오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들수 있죠. 이게 무슨 자신에 대한 진지한 평가냐? 근데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말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내가 나에게 그리고 내 인생에게 몇 점을 줄 것인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하는 그 평가를 내 스스로에게 맡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뒤에 4절에 이제 더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아무런 흠을 내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 말은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되는 그런 무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은 괜찮다, 당신은 가치가 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무죄하다라고 판결받는 길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그래도 나는 잘 살았다. 이만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뭐, 자식 잘 키우고, 사회에 뭐, 적정한 선을 베풀면서 선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평가조차도 나를 의롭다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가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 의롭게 되는 길에 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그분이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의 의로움을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는 최종 판결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선행, 또 사람들의 평판, 혹은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점수, 어떠한 것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롭다고 내밀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길을 네가 받아들였는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누리라라고 하신 그 자녀의 권세를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렸는가?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네가 살아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불의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여지고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의 신분에서 천국의 기업을 유산으로 얻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의롭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 안에서 나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담대함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쁘게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과 세상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판결은 내려졌다. 우리를 향한 재판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판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최종 판결문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최종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구원의 일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를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라고 부르신 나를 무가치하다라고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자존감은 몇 점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판결받기 위해 매일매일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지위나 능력이나 이력을 모으며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세상의 재판장 안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가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선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길이 복음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세상의 기준에 들고 세상의 법정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점수를 얻으면서 내 자존감을 찾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 우리는 똑같이 열심을 내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태도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좋은 평판과 세상의 판결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이런저런 이력이나 선행을 모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우리는 이미 심판자의 좋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감사로 살아가는 자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복음 안에서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판결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이 갖게 된 놀라운 삶의 변화이고 또 놀라운 인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판결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또 세상의 조직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비판에 조마조마해 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해서 내 가치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노심초사하지 않고 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세상이 인정해서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라는 정체성을 내가 복음 안에서 찾고 내 삶을 하나님과 이제 기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 신앙의 바탕에 세워진 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러한 학교인데요. 그 학교의 모토는 이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그 학교가 기독교 정신이 약화되고 많은 불신자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훈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사람들 중이 교훈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조롱합니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자유가 진리를 얻게 한다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결코 공허한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는 결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진리에 묶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을 이기기 위한 자랑을 멈추고 없는 것에 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 진리,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가치를 복음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그제서야 보이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 또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분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살게 되고 기쁘게 살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나에게 판결은 끝났기 때문이죠. 선양원 목사님이 즐겨 부르셨다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풍족한 자처럼 자기의 삶을 나눌 줄 알고 세상의 기준과 점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판결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의 노래이고 우리가 또한 따라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살았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되고 나는 안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합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증명되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오직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매일매일 세상의 재판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끝난 판결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그 판결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판결 때문에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나도 알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눌 그런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겠죠. 세상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함으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